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뭐 기독교인이 된 배경들은 다 다양하고 그 이유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회에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심심해서 그냥 교회에 갔다가 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을 고민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모여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로 제 동생의 인도로 제가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에 계속 다닐 마음은 없었고 동생이 하도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를 해서 제가 한 번만 가주자 하는 심정으로 제가 그때 그 교회를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왜 동생을 순순히 따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요일도 가고 뭐 주일도 가고 토요일 금요일도 가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제 멱살을 붙잡고 저에게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을 때렸는데 사실 딱 한 대 때렸는데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이후부터는 주먹을 쓰지 않기로 제가 했습니다. 하도 얄밉게 구길래 그냥 딱 한 대를 때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 이해가 좀 되기는 하죠. 멀쩡히 학교를 가던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이가 부러져서 집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찾아왔는데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사람이 용서는 구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니까 사모님이 나중에 화가 나셔서 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는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는가 싶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왜 동생의 인도에 그날 그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아마도 그때 그 편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잠깐 한 번만 가보겠다고 간 것이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날 저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느낌이 편안했다는 느낌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느낌이 좋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다가 그렇게 교회에 우연히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던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닌 그 변두리에 있던 가난한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당시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제법 큰 힘과 용기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 계속해서 꾸준히 나갔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고 아직도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해 주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저는 알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았던 이유는 순전히 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제 외모에 매료된 여학생들의 표를 몰표를 받아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4개월쯤 지났나요?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 저희 교회 임원 자격으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 총무가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왜 됐을까요? 외모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이 총무가 되었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학생회장이 되면서 확실한 어떤 소속감 아니면 책임감을 느끼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왜 그렇게 그 싫어하던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대? 라고 그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는 그 행동을 한 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원인을 진단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분석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추론과 짐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그리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우연히 교회를 나온 것 같았고 나의 어떤 심리적 혹은 사회적 그 상황이 나를 교회로 가게 만든 것 같아서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에 많은 교인들 예수님을 만나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교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아니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어떤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까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인간의 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그 이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정 혹은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정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고 교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왠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예정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뭇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서 저로 하여금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한과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주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더 맞나요? 저는 그 어떤 문맥에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두 말 모두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의 그 상관관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지만 예정과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계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확신 두 가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적은 많지만 그때도 결국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지 저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억지로 제가 깨어났더니 정신을 차려봤더니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이 그 저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어느 날 깨어났더니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 있더라. 그래서는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40년을 후회하며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미움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그 미움과 질투를 두시고 그래서 그들이 요셉과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던 일은 일어나지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에겐 정말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습니다. 질투해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는 그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또한 그 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내용,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와 예정에 관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것을 어떤 철학적 사변으로 풀어보자면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설명도 없이 구체적인 그러한 제시도 없이 어떤 논증도 없이 왜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믿는 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속하지 않지만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는 저를 보고 제가 왜 나를 구속해서 하늘을 날지 못하게 만드느냐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닐 겁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 자유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스테이지로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테이지로 뛰어 올라와서 제가 마음껏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게 저의 원함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도 제 옷자락을 잡은 분이 없고 하라 그래요. 편하게 하시라고. As you wish.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예정을 말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예수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치 내 의지로 된 것 같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거나 믿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에겐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이 자유 의지가 있더라도 그 자유 의지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셈이죠. 여전히 좀 복잡하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지금 20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 저희 막내 아들은 저희가 한 살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택하여서 나의 아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아이에게 선택할 만한 능력, 자기 인생의 질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만한 아무런 여건이나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먼저 그를 저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라서 제 아들과 저의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제가 원하는 하는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택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철학적 사변으로서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든지 이런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선택이라는 제가 택했다는 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아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아들을 제가 선택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을 제 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킨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아니면은 저의 그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저의 가정에 선택된 것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거절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라는 말이죠. 인간의 절망적인 그 상태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의로움을 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었더라면 왜 자유의지를 침해했는가라고 그렇게 항거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절망적인 상태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그 eternally condemned and doomed condition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말은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은 항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정의 핵심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사변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는 불신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이야기라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 원인과 선택을 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치열한 논증적인 그러한 이런 그 사고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비하면 그러한 사변적인 이야기들은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정을 말하고 있는 그 우선적인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속죄함을 받고 속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그 피로 죄 씻음 받았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보혈로 우리의 피가 깨끗해졌다는 말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피가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마치 무슨 해독제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인물이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했던 문선명 씨가 아닐까,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문선명 씨의 입장에서 그들의 교리에 의한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갔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1936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문선명 씨는 세컨 메사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 메사야인 문선명 씨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 아니면 그 사역 일이 있다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 다시 말하면 하와가 뱀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피가름의 원리를 말하고 이 피가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중에는 합동결혼식을 이야기하죠. 그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믿지는 않더라도 일반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한 부모나 조상을 둔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하는 말을 한다면 이건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해독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해독제가 아니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이 죄를 사하거나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속량의 사역이 가능해졌다는 말일 뿐이죠. 주님께서 그 이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군복을 적셨다 할지라도 그 로마 병정에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튀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가 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병이 낫거나 아니면 죄가 사함을 받는 일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이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일 뿐인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오래된 단어이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소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속량을 말해줄 만한 속량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옛날 로마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속량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특별히 많이 사용했던 것은 노예들의 경우겠죠.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일들이 있었고, 어떤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속량을 그 값을 지불함으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했던 일들이 있지만, 현대사회에는 그런 속량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아마도 부모들이 다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제도 안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지고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속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좀 극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그 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들, 동물들에도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그 귀여운 귀엽기 때문에 귀여움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를 빗대어서 지어준 이름임에 틀림이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못마땅한 날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 뚱땡이 너 혼날래? 뚱땡이 너 맞아야 되겠구나. 뚱땡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되겠어 라고 그 뚱땡이를 야단치는데 왜 옆에 있는 제가 그렇게 섬짓섬짓하고 그리고 괜히 제가 막 찔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뚱땡이라는 이름은 귀여워서 지어줬다는 보다는 아마도 저를 좀 빗대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저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저를 귀여워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섬찟합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할 때마다 제가 좀 섬찟한 이유는 저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저는 지금도 고양이도 못 만지고 새도 못 만지고 저희 집에 기니픽을 두 마리 저희 딸하고 우리 손녀가 기르고 있는데 저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만져요. 제가 그것들을 만지지 못하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만지지 못하는 이유는 물 것 같아요. 강아지가 물 것 같아서 그래서 여전히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문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물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반갑다고 달려들 때는 저는 무서워요. 꼭 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동물, 모든 생물을 사실 무서워하는 이유는 저를 물거나 핥히거나 혹은 저에게 해를 입힐까 봐서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거나 받아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그런데 주인이 동물을 너무 많이 아끼면 주인은 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상당량의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값이 속량입니다. 그때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는 큰 값을 속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을 지불하면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도대체 이 값을 지불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우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사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그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했고 사탄에게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 노릇한다. 아니면 사탄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탄의 도미니언 안에 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한다면 당연히 사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마귀의 종인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심각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카스몰로지에 의하면 하나님과 마귀가 팽팽하게 대적하고 맞서고 있는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대적한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카스몰로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는 자기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이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하는 일은 it's not to construct his own kingdom.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의도이지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을 신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에 대적하도록 만드는 건 마귀는 한 번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마귀가 묻는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재물을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재물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인간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주인됨을 보여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라라고 말해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 천하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인생의 주인인 거야. 마귀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사실은 그 어토넘이란 말이에요. 너 자유하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고 그 선악과의 언약 가운데는 네가 자유할 수 없지. 네가 자유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돼. 그게 그가 했던 최고의 유혹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마귀의 유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마귀의 왕국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최고의 수단으로 하나님 말고 너를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radical한 결정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을 누가 다스릴까요? 누가 지옥의 왕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마귀가 지옥의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데리러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의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에 보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마귀는 지옥의 왕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지옥에도 계십니다. 음부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이지 지옥이 자기의 왕국일 수 없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거나 범죄한 자들을,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지옥이지 마귀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마귀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대신 죽으셔서 값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로 했다면 저는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로 했다면 저는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한 것이나 사랑하는 친구의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친구를 그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이야기예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개가 조금 극단화시킵니다. 제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합니다. 자기 집 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개가 이웃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미친 짓이 아닙니까? 이거는 황당한 짓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고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미쳤죠? 아무리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그 짐승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의한 일이고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건 불의하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야말로 황당하게 살아가다가 절망과 죽음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은혜에 들어가 있는 이 unworthy, undeservedness를 말하지 않고 자꾸 free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이고 거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주신 것이고 공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unworthiness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도 자기의 자랑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라고 조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꿈에 어떤 분이 별장을 하나 플로리다에 사주셨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고생 많이 한다고 그 별장을 저에게 거저 주셨다면 저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절대로 저는 그것을 혼자 마음대로 쓰지 않고 지친 목회자들 불러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만일 그분이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저는 돌려드릴 겁니다. 고맙기는 한데 그렇지만 저에게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닙니다. 공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난 그거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귀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셨다는 사실로 인한 감격은 큰데 난 이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전 이거 못 받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 서운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실까 저렇게 안 해주실까 왜 이런 것들을 안 채워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는 꽤 긴 시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제가 감격했던 그 원인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주신 free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컸습니다.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것, 그것 아니면 전 죽습니다. 그것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unworthiness에서부터 오는 감사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걸 주셨으니까 좋을 뿐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큼이나 정말 나는 이것 아니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고 그로 하여금 속량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한 일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나 하나님 이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제 것을 무엇이라도 자랑할 수 없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예정을 통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의 이 구속, 죄사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과 그리고 인치심이라는 말도 사실 저희에게는 이해가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설명, 컴프리헨시브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한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여러분 꼭 사고 싶으면 대체로 두 가지 requirement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운페이를 해야 돼요. 그 집을 사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론한 돈들은 다 갚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몰개지를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살 의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다운페이를 하면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면 그러면 그 집은 저의 집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이 약속을 계속 시행하고 조건들을 계속해서 제가 만족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 집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그 다운페이와 그리고 또한 그 이 계속 빚을 갚겠다는 그러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러면 계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값의 면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을 성령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셨다. 게론투어가 되시고 그리고 실링을 하셔서 인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에 성부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인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는 계속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서명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 사람의 공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을 또 다른 하나의 행위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연장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은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의사, 현대의학으로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NIH에서 임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신약이 나왔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약을 소개했어요. 지금 현대역으로는 안 되지만 이 약 먹으면 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어요. 믿고 정말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다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걸, 죽을 거라 그랬잖아.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글쎄 말입니다.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누가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아무개가 약을 가져다 죽었는데 그 약 먹고 내가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게 된 거야? 아니 누가 약을 가져왔더라고. 그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 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안 먹고 다 죽네. 나는 먹었지 내가. 내가 먹고 살았거든. 내가 먹었다고. 나는 먹었다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자랑하라고 했더니 나는 믿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뭐해요.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난 먹었거든. 저 인간은 안 먹었고. 그러니 나는 먹어서 살았잖아. 이게 마치 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말하고, 이게 마치 그래서 구원을 받게 만들었던 우선적인 원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죽어도 지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구에 묻는다면, 예,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고,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는 에베소에 마침내 이 선교를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3년 사역하는 동안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직업으로 여겼던 그 이 마술책들, 점치는 책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데메드리아라는 한 사람의 선동으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베드로는 그 에베소 교인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 그 에베소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겨우 3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앞에까지 갔다가도 그 도시를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학자들이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썼다고 말하지만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가이사랴에서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디에 썼는지 뭐 그 이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만일 정말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하고 헤어진 지 몇 달 안 돼서입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쓰고 있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한참 잘 나가던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하면서 온 도시를 복음화할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교회, 그 교회가 갑자기 핍박을 받고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여기저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가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기어코 그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리라. 그러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니까 구원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론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알력을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자랑하라. 이게 하나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렇게 웅장하게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속량과 성부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끝부분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면 저는 두 가지가 불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낙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교만함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그 교만함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한 것들을 보면 싸워야 하고 잘못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그 뒤에 깔려있는 가장 궁극적인 생각은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툼과 싸움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처음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We are hopeless.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이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만큼이나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